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40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창세기를 가리켜 창가정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또 야곱의 가정, 또 요셉의 가정을 세우시며 그 가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나눌 본문은 룻기 1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룻기는 룻 가정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고 있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들에게도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게 되는 걸까요? 오늘 저는 왜 믿는 가정들 안에서 그런 아픔과 고통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믿는 가정들 안에서 있어야 할 바른 신앙인의 모습들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룻기 1장을 통해 함께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한 커플을 위해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4장 85절로 이루어진 성경으로 한 15분 정도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는 아주 비교적 짧은 분량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한편으로 전체가 4장으로 이루어진 룻기는 각 장마다 공간적인 배경이 새롭게 전환되는 굉장히 분명하게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장은 모압 땅에서의 삶과 또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는 귀향길이 바로 첫 번째 공간적인 배경이며 또 2장에서 4장까지는 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하는 과정 속에 이루어진 이후에 베들레헴 곧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그런 공간적인 배경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2장은 보아스의 추수밭을 그리고 3장은 타작 마당을 그리고 4장은 베들레헴 성물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장은 모압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하는 또 귀향하는 그런 한 가정의 삶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전에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그런 단서가 그런 어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그런 어구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니 역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택하신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정을 통로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이렇게 점차 확대시켜 나가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심으로 그곳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그렇게 준비시키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와 종교에 조금씩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흡수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방민족의 침략이라는 그런 강한 회초리를 드셔서 그들을 회개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의 패역함은 단순한 일회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갔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사사를 통한 구원 계속되고 거듭된 타락 한마디로 사사시대는 온전히 왕으로 존중해드리고 섬겨야 할 하나님을 왕으로 존중해드리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한마디로 하나님을 상실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 한 가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 가정은 바로 엘리멜렉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치 영적인 암흑기와도 같은 이 시대에 이 사사 시대에 엘리멜렉이 등장합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엘과 왕을 상징하는 멜레크의 합성으로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왕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던 그 사사시대에 한 가정의 가장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지닌 사실로부터 우리는 그의 부모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신실한 신심을 가졌던 그런 부모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런 부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알고 어쩌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고 했던 그런 신앙인이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마치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그에게는 유쾌함, 또 즐거움, 친절함 그런 뜻을 내포하는 노암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나오미라는 이름을 지닌 아내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론이라는 이름 속에는 병든, 병약한 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고 기론이라는 이름 속에는 소모된, 쇠약한 이라는 뜻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의 두 아들은 병골이고 또 약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의 가정 속에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살고 있는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갑니다. 삶의 근거지를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삶의 중심점을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옮긴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쩌면 무언가 조금 더 현재적인 풍요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 다른 결핍의 상황에 직면되지 않고 무언가를 채우려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땅을 밟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 소망이 없어 보이던 베들레헴 땅, 하나님도 마치 버린 듯한 그 땅을 뒤로하고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 또 다른 땅, 그 땅으로 향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들의 10년 동안의 삶이 고스란히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10년 동안 그 모압 땅에서 살았던 그들의 삶은 가장 엘리멜렉의 죽음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의 죽음 그리고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와 그리고 두 청상가부 며느리 한마디로 상실 그 자체였습니다. 이국 땅에서의 기대와 희망, 소망과 포부를 가지고 그 땅을 밟았던 그들이지만 그들의 그 소망과 기대는 일순간에 마치 물거품처럼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기록된 나오미의 고백처럼 풍족한 상태에서 어쩌면 그 풍족함을 포기하기 싫어 또 다른 무언가를 얻으려고 떠났던 여정이었지만 그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았던 것은 단지 고통과 아픔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던 것마저도 상실된 텅 빔의 상태로 전환된 상태였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의 집을 뜻합니다. 예루살렘 남쪽 약 10km쯤에 위치한 베들레헴은 하지만 단순한 빵의 집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에 있어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주는 영적인 영혼의 공급처였습니다. 비록 흉년이 찾아와 그들이 부족한 양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해 늘 항상 그들의 영혼만은 부유하고 풍요로운 땅이 바로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고백을 지닌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런 하나님을 뒤로한 채 이방 땅 모압으로 향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육의 양식을 쫓기 위해 비록 그들이 그곳으로 향했지만 그들 가정은 도리어 있던 것마저도 잃어버리고 비워지고 텅 비어버린 그런 상실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소견대로 발걸음을 옮긴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는 삶은 결국 상실을 포함한 아픔이요 그리고 채워짐이 아닌 비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인물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인 엘리멜렉입니다. 아버지와 남편인 엘리멜렉은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섬기던 그런 신앙인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흉년이라는 외적인 상황 앞에 하나님이 아닌 육적인 풍요를 쫓아갑니다. 그에 따라 이 가정이 겪은 모든 상황의 1차적인 책임은 바로 가장인 엘리멜렉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나오미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나오미가 하는 대화의 대부분의 내용 속에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이미 나오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어쩌면 영적으로 미숙한 남편보다는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였던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의 말을 따라 모압 땅으로 함께 이주합니다. 물론 우리 교우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때는 가부장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 아버지 집이 아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런 표현을 통해 우리는 당시 유대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가 아니라 역으로 아내 입김이 통하던 그런 사회였음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에 찾아온 이 고통과 아픔과 상실의 이유는 먼저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가장인 엘리멜렉의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육적인 풍요만을 쫓고 순간에 판단착오를 했던 가장인 엘리멜렉의 그런 모습들을 동조하고 혹은 방임했던 아내 나오미에게도 1차적인 이후에 2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가 닮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로 보이는 외모나 이미지가 유사할 경우에 쓰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부부가 똑같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약간의 나쁜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부부가 똑같이 행동한다 할 때 부부가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정말 부부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또 여자를 그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남편은 무엇보다도 가장으로서 그 가정이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믿음의 남편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 나아가야 할 그런 영적인 책임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처럼 그런 가장일지라도 순간에 판단착오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서야 하는 것이 바로 돕는 배필인 아내입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을 할 때 이 돕는의 의미는 단순한 도움이, 영어로 단순한 헬퍼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용장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시편 70편 5절에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이때 다윗이 말하는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할 때 이 도움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그의 돕는 배필로 짝지어주셨다고 할 때 그 의미 속에 있는 돕는과 의미가 동일합니다. 이야기는 바로 아내 역할은 단순한 도움이 헬퍼의 역할이 아니라 남편인 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다른 길로 어그러져 나갈 때 혹은 방향성을 잃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의 통로가 되어 그 가정이 그 가장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의 창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조건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무조건 복종하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상황을 객관화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발걸음을 내딛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역할이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저희 집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아내인 이선옥 집사님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저는 20살 때 아내를 만나서 26살 때 결혼을 했고 둘이 동갑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역한 친구로 지내고 있는 사이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가 조금 힘들 때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조금 힘드네 얘기하면 그래 내가 4층으로 담임 목사님 찾아뵈러 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의 편을 들어주던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아내가 이선옥 집사님이 저를 목사로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작년부터는 이성유 잘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관리까지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니 어쩌면 우리 아내 이선옥 집사님의 목소리가 바로 저를 향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경청해서 더욱 노력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멜렉 가정이 갖고 있는 이 고통은 하나님 대신 육적인 풍요만을 쫓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육적인 풍요만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결국 채움이 아닌 상실, 그리고 넘침이 아닌 비움의 삶으로 연결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가장 엘리멜렉의 1차적인 책임이요. 또 그 부분을 알면서도 방조하고 또 묵인한 아내 나오미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오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나오미로부터 여러 가지 배울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물론 남편 엘리멜렉과 자신의 책임에 의해서 빚어진 이런 고통과 아픔의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결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징계 상황으로 겸허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믿음의 차원에서 잘 승화시킨 신앙의 위인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 또한 순식간에 자녀와 재산을 잃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욥은 일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앞에서 의연했던 욥이었지만 이후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논쟁을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평범한 필부였던 나오미는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며 그 상황을 그대로 겸허하게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비록 징계를 받는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삶 속에 온전히 수용해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런 믿음의 토대 위에서 끝까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잘못은 우리가 저질러 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비록 오늘 징계 상황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였지만 그녀는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처해 있는 그 문제를 그 상황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 그녀와 두 며느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의 모습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두 자부 오르바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돌연 그 두 며느리들에게 이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려라 라고 권면하고 그들을 떠나보내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에 두 며느리는 큰 소리로 울면서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만 본다면 이 상황은 일단 모압 땅에서 길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 중에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일면 나오미가 처음에는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앞으로 생계도 막막하고 또 이방 땅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할 그 사람들의 시선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 그런 동반자로 며느리들을 붙잡았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마음의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원문으로 잘 보면 본문 7절에 있는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 나오다라는 동사가 단수로 쓰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과 두 며느리 세 명이 그 길을 나왔다고 한다면 분명 동사는 복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원문에는 이 동사가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려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음속으로는 그 며느리들을 돌려보낼 작정이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19절에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할 때 이 가다라는 동사가 복수임이 그에 대한 증거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 남편도 없이 그리고 며느리들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참 그곳에서 그렇게 노년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안타까운 현실에 자신 스스로를 던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붙이도 아닌 어쩌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아들의 여자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그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신앙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선대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적인 정서로 이야기하자면 정의라는 표현으로 바꿔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인 이 단어는 우리말로 인애, 자비, 인자하심으로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는 자신이 처한 상황,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대, 곧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인애와 자비를 기대하며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중에 있는 본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를 향해 헤세드, 인애와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본문 8절에 나오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나오미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두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를 향해 선대했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들이 선대를 했고 또 시어머니가 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인애와 자비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간이지만 일방적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대를 원하는 가정이 있다면 내 주위의 사람, 특히 가족들 간에 서로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선대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습니다. 선대 곧 인애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할 수 있는 책임과 능력,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헌신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을 선대 곧 인애라고 합니다. 상대에게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뛰어넘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상대를 위해 섬기는 것이 바로 선대의 의미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부적인 일에 있어서 선대를 베푸는 일에는 굉장히 넉넉하지만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족들에 대한 선대,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인애를 나누어주는 일에는 어쩌면 인색한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가정의 가족들 간에 보여줘야 할 좋은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선대한 것이 단순히 그들로부터 선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교우님들께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실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본문 1장의 그 다음 내용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에 당도하는 것이 바로 1장에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룻 1장은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 베풀었던 룻의 선대함, 그 선대함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룻의 고백 속에서 그 근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안에서 신심의 바탕에서 나오미 어머니를 향한 그런 선대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룻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시켜준 바로 통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인 나오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순간의 판단착오로 육적인 양식을 쫓아 그 이방 땅까지 간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었지만 그녀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며느리들을 선대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며느리들에게 내 딸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호칭을 통해서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 자연히 며느리였던 룻은 하나님께 대한 눈을 띄게 되었고 또 자신들을 선대하는 그런 타국인 시어머니의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역으로 그 신심으로 그 신앙심을 바탕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대하게 되었고 끝까지 그 시어머니와 함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더운 날씨에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통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가족들에게 인사를 한 후에 냉장고로 향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울 때는 물통을 꺼내서 이렇게 물을 마십니다. 보통은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컵을 따라서 컵에다 물을 부으시지만 저는 좀 습관적으로 이렇게 뚜껑을 열고 위에서 칼칼칼 따라서 먹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 이선옥 집사님이 그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위생적이지 않다며 다음부터는 컵에 따라서 물을 마시기를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눈치를 봐서 아내가 없을 때는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곤 하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안방에서 나와 이렇게 거실로 향하려고 하는데 마침 초등학교 2학년 되었던 딸이 거실에서 냉장고를 열면서 물을 마시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는 척을 하려다가 그냥 멀리서 쳐다만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냉장고 문을 열더니 똑같이 물통을 꺼내더니 컵에 따르지도 않고 뚜껑을 열어서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렇게 마시던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닮아갔던 모양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았던 저는 그 이후로 10번에 9번은 컵에 이렇게 물을 따라 마시고 있습니다. 저런 가족은 그 누구에게나 좋던 싫던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신앙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심을 바탕으로 두 며느리들을 선대했습니다. 그런 가족들을 향한 선한 영향력은 이후 며느리들이 자신을 선대하는 그런 반응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그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의 삶 자체가 이방인 며느리였던 룻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모니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1장을 통해 진정 믿는 가정이 조심해야 될 부분, 유심해야 될 부분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는 삶은 뭔가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따른 상실의 삶이요 더 나아가 비워지는 삶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아울러 하나님의 선대하신 곳,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하심을 바라는 가정은 오히려 가족들 안에 서로 선대할 줄 아는 인애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주며 책임을 뛰어넘는 헌신의 모습을 서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가정 안의 가족들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므로 주님 앞에서 선한 언행으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이 시대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육적인 풍요를 쫓는 삶은 곧 상실과 텅빔으로 귀결되는 곤고한 삶임을 일깨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삶의 중심에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함을 잊지 않으므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인 부요함을 잃지 않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아울러 믿음의 가정에게 중요한 것은 가정을 향한 선대, 곧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인내 삶임을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인내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선대를 늘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가족은 그 누구보다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임을 기억함으로 신앙의 바탕을 둔 선한 언행으로 서로를 대함으로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니터들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이들과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 당신의 섭리를 펼쳐가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